매기 성경 강해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 제1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시편 강해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도 여러분들 시편으로 모시겠는데 오늘은 22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렇게 성경을 강해하면서요 때로는 부끄럽고 때로는 좀 멈칫대는 그런 내용들이 없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끔씩 야, 이 말씀을 내가 이거 다룰 만한 자격이 있는가 참 없다고 느껴질 때 상당히 좀 멈칫하게 되거든요. 오늘 이 시편 22편 가운데 그런 구절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시편 22편을 대할 때 저는 마치 거룩한 땅에 서 있고 우리의 신령한 신발을 벗어야 한다 하는 그러한 중압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본 시편 22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점에 서 있다라고 불려지고 또 보여지는 이해되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불려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다른 부분에서보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본 시편은 창세기 22장과 이사야 53장 이렇게 함께 짝을 맞추고 있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메시아의 시편들을 앞에서도 여러 군데 살펴보았지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시편은 그리스도의 성품과 생애 그리고 행동을 묘사한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살펴보는 이 22편에서는 마치 방사선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생각과 그 내면 생활을 꿰뚫어 보고 있는 뭐 그 엑스레이 있잖아요. 그러한 시편이라고 생각을 해도 그래서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오실 메시아를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너무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으니까 마치 엑스레이를 찍은 것과 같은 것이요. 본 시편에서 우리는 그 고난의 고통을 바라보게 됩니다. 복음서에서는 그 죽으심의 역사적 사실과 십자가에 달릴 때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지만요. 그러나 이 시편 22편에서는 그의 생각들이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십자가에서 주 예수님의 실제로 시편 22편 전체를 인용하셨다라고 믿을 정도이니까 그렇게 해석을 할 정도이니까 이 22편이 얼마나 주님의 십자가와 연관되어져 있는가 충분히 가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왜냐하면 십자가상에서 하신 일곱 마디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 일곱 마디의 말씀이 본 시편에 있거나 아니면 그 심리적 배경을 그대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성금요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금요일을 기념하는 예배를 통해서 많은 교회들은 일곱 마디의 말씀들을 가지고 뭐 목사님들이 특별히 그 고난주간 하루하루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만큼 우리 가운데 늘 묵상을 해도 정말 실증 나지 아니하는 늘 관심과 또 새로운 영감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일곱 마디의 말씀을 모두 하나의 메시지로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십자가 밑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대신에 주님과 함께 우리도 십자가에 좀 달려보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새로운 위치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거기 달리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데 그러시지 말고 직접 우리가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주님이 어떠한 마음, 어떠한 생각, 어떠한 고뇌를 가지셨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인류를 구원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좀 바라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과 땅 사이에 있는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사람이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닥다리가 되셨다고 하는 사실을 이 시편 22편을 함께 보면서 우리도 공감하고 느끼고 나누어 보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가 죄인이 되셨을 때 우리는 그 십자가 밑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오늘날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처럼 그분이 돌아가실 때 우리도 십자가 위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곧 죄로부터 나음을 입었다 하는 말씀이거든요. 시편 22편은 이 초라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의 절망적인 부르짖음으로 시작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본문을 나눠보죠. 자, 1절을 보실까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이 엄연한 현실과 쓰라린 진리의 의미를 감수시키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참 그런 사람들은 불쌍한 거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번역된 말씀을 이 매기 목사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갇혔나이다 라고 번역할 수도 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처음부터 강조하려고 했던 것은 주님의 인간적 고통에 나오는 기록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상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하나의 인간으로서 십자가에 달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을 보면 여기에 대하여 더 밝은 빛을 얻을 수가 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세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의 인간이 되신 분의 모습입니다. 그분이 인간이 되신 것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배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브리서는 2장 14절에서 말을 하기를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의 생애를 통해서 희생의 죽으심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려 한 것이죠. 히브리서 2장 15절로 16절 그 다음에 18절을 보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고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우리는 완전한 인간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그는 하나님께 의탁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가 행하시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고 요한복음 8장 29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이죠. 그러나 그 절망과 슬픔일 때에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나 인간이나 그가 호소할 곳이 없습니다. 갈 데가 없습니다. 인간이신 그리스도 예수는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아무도 이러한 체험을 한 적이 없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버리셨을까요? 22편 3절을 볼까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왜 그분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까? 왜냐하면 그 캄캄한 마지막 세 시간 동안 십자가 위에서 그분이 죄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대속받은 자들은 아무도 몰랐던 것이죠.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큰 놀라운 은혜 가운데로 들어간 사람들은 모든 것들을 깨달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림받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이 계신가요? 버림받는다고 하는 것은 슬픈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고 하는 것은 처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을 입으셔야 하고요. 그분을 만나셔야만 합니다.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절망이나 의심이나 또는 견디지 못하여 부르짖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죄가 없으시고 거룩하신 분에게 미친 지극한 고통을 인하여 그 고난의 의로움, 외로움과 무서운 고통을 생각나게 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님은 그때 자기 혼자이셨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홀로 괴로움을 당하셨던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여기에 보면 신음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련을 당할 때도 그분은 잠잠하셨어요. 이사야서 53장 7절을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셨으며 마치 도술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셨도다. 주님은 맞으시면서도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십자가의 못을 박히시면서도 아무 소리를 내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버리실 때 사자처럼 울부짖으셨어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왜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아뢰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고통의 울부짖음이었어요. 여러분은 숲속에서 짐승들이 어떻게 우는지, 뭐 동물의 왕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들어보시잖아요. 그 비명을 들어보시잖아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하는 것을 주님은 다른 고난 속에서는 신음하지 아니하셨지만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으실 때는 신음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찬송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죠. 여러분께서는 극동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22편 6절을 보실까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는 벌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주님은 사자처럼 부르짖으시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하셨던 그러한 분이신데 이제는 나는 벌레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분이 가장 비천한 처지에까지 낮아지신 것을 우리에게 표현하는데 여러분 이사야에서 53장 3절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아는지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나는 벌레요. 재미있는 것은 여기서 벌레라는 표현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의 휘장을 주홍색으로 염색할 때 사용하는 연지벌레를 의미한다는 사실입니다. 참 의미가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벌레요 라고 할 때 이 말씀은 그가 가장 비천한 자리에 이르렀다는 사실 그러니까 그 이상을 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찬송가에 보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워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되리라. 뭐 이사야에서 있는 말씀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찬양으로 아뢰어지고 있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아니세요? 성도 여러분, 오직 그분의 보혈로만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있는 그 더럽고 어두운 것을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있는 죄를 씻어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님의 피는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는 그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십자가 위에 달리신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 밑에 있는 완악한 구경꾼들로 인하여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분의 눈물을 통하여 그분이 바라보이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놀랍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7절로 8절입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그러니까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야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이 무리들은 사함을 받지 못할 죄를 범한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처형을 담당한 백부장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리고 다소의 사울을 비롯한 바리새인들의 큰 무리가 그 군중들 가운데 끼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 무리를 내려다보실 때에 증오와 대적의 눈길뿐만 아니라 사랑의 눈길로 보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요함과 함께 서 계시는 자기 어머니를 보셨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의 곁에 그 모친과 이모와 서 계신 것을 보셨다. 그때 예수님이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아세요? 주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때 회상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9절로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모친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이 되셨사오니. 여러분, 그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메시아임을 보여주는 어떤 일을 행할 것을 요구하셨죠. 그리고 처녀의 몸으로 예수를 낳았다는 자기의 말이 사실임을 증거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마리아는 그 결혼잔치에서 주님이 자기의 자신을 계시해 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요한복음 2장 4절을 보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때가 온 것입니다. 그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지금 성취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어떠한 조그만 기적들을 행함으로 그분이 그 기적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적으로 인하여 구원을 베풀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고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셨어요. 12절,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으며 13절을 보실까요? 내게 그 입을 벌리어 찢고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 주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매이는 로마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그들을 부르짖는 사자에 비교하고 계신 거죠. 사자는 로마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님의 상태를 보실까요? 14절입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밑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본 시편이 기록될 당시 십자가의 형벌이 알려지진 않았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정확한 묘사인지 모릅니다. 로마 제국은 그때 존재하지도 않았던 십자가의 형벌로 로마에서 그 형벌을 내릴 수 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사람에 대한 묘사가 이렇게 나오는데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고통하며 죽어가는 사람은 많은 땀을 흘렸을 겁니다.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십자가의 형벌이 끝나고 나면 참 끔찍한 것은 피를 다 쏟고 힘이 다 쭉 빠진 그러한 상태가 되거든요. 그때 로마 군인들이 내려서 그 뼈를 꺾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내 마음은 초밑 같아서라고 조금 이해하기 좀 어려운 말씀을 하셨는데 주님은 상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많은 의사들은 찢어진 마음은 요한이 아래와 같이 기록하고 있는 결과에 나타낼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면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 표현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볼 수가 있다고 이 매기 목사님이 말씀하는데요. 어떻게 정리하셨냐면 나는 로마 군병들이 주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서는 피와 물이 나왔습니다. 피뿐만이 아니라 물과 피가 흘렀습니다. 라고 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15절을 봐보세요. 15절에 보면 내 심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16절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17절 18절이여 내가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19절 20절입니다. 여호와여 멀리 마옵소서 나의 심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21절 보실까요? 마지막 절인데요. 나를 사자 입에서 구원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낙하시고 들소불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주목할 만한 언급 가운데 하나는 주께서 내게 응낙하시고 들소불에서 구원하셨다라는 표현인데 히브리 말로 최상급에는 복수가 사용되는데 들소불이란 사실상 하나의 뿔을 말하는 것입니다. 수년 동안 들소는 신화적인 동물로 생각해왔지만 최근 연구로 그 동물은 때로는 소라고 불리는 물소와 매우 비슷한 뭐라 그럴까 좀 코끼리보다는 작은 동물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소들은 성질이 사납고 잔인하며 사람을 해치우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이 소들을 구별해 주는 것은 하나의 뿔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께서 내게 응낙하시고 들소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주목할 만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오늘날 우리가 보는 모양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로와 세로로 교체된 십자가를 생각하는데,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묘사된 십자가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로 번역된 헬라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스타우로스라는 말이 여러 곳에 사용된 것을 보는데, 예를 들면 마태복음 27장 4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가로대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 십자가라는 말은 한 조각을 의미하는 스타우로스라는 단어로 쓰였어요. 성경은 얼마나 정확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전통이 성경 속에 우리의 생각을 섞어 혼합시키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래와 같이 말하면서 스타우루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가 스쿨론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는 나무로 번역할 수 있는, 그냥 단지 나무 조각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울도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성경에서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사도행 13장 29절을 보면 그 나무에서 내려다가, 그것은 십자가라는 단어가 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내용들을 보면 저를 놀라게 하는 것은 나무 또는 십자가로 번역되어진 계시록 22장에 나오는 생명나무가 바로 그 단어가 쓰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그 나무 그곳에서 영원토록 살아있는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생명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22절을 보실까요?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리고 뭐 다른 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강해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 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시편 강해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청취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줄기세포 연구기업 RNL 바이오에서 온가족이 들을 수 있는 마이퍼스트 음반과 나침반 출판사 신간 나쁜 감정과 내적 갈등을 이기는 법을 제시한 해럴드 세일러 박사의 자신을 사랑하며 사는 법을 보내드립니다. 청취 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febc.net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